사무엘하 20장 3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범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며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세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 우리 온 마음을 다하며 이 말씀을 살펴게 하시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또 밝히 알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에게는 사명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불러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곧 신자의 사명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신자의 사명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뭐가 우리의 사명인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신자의 사명이다.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그 물음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그 나름대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어떤 답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답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무엇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물었을 때에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뭔가를 생각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지금까지 신자의 사명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다.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가? 예수 증거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은 무엇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지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또 관심도 두지 아니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제가 물을 때에 비로소 머리를 굴려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자의 사명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쓰며 살았다면 무엇이 신자의 사명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그게 어떤 답이든 나름대로 어떤 답을 갖고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답이든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뭐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든 아니면은 이웃에게 착한 행동을 보여서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든 어떤 답을 갖고 있다면은 남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답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하는 것이다 그런 답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게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일단은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답은 알고 있어도 전혀 그 답대로 살지를 아니했다면은 그 역시도 신자의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도 신자의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답대로 사는 것에 대한 힘쓴 것이 없다면은 그 역시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답이 틀리냐 맞냐? 이건 사실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맞는 답을 알게 돼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문제는 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답대로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것. 그게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답대로 살아가지를 아니한다면은 뭐 답을 모르고 있는 것이나 또 잘못된 답을 갖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걸 알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정신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자, 이걸 알았다면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은혜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게 여러분의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곤란하죠. 그걸 잊어버리면 결국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은혜와 사랑의 정신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욕망만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압 얘기가 나오기 전에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그런 내용이 한절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압살롬과 동침하게 되었던 후궁 10명에 대한 다윗의 조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도망을 칠 때에 그때 다윗 후궁 10명을 궁에 남겨놔가지고 궁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연약한 여자가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압살롬에게 이제 강제로 동침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후궁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보기엔 사실 무리가 좀 있거든요. 오히려 다윗이 약한 여자를 그 호랑이 소굴에 집어넣은 거, 거기 남겨놓고 나온 거, 그게 오히려 큰 잘못됨이고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나 때문이다 어떤 이렇게 나오기보다도 그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어 버리고 먹을 것만 주면서 평생토록 생과부로 그렇게 지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단지 다윗의 이런 행동이 후궁들에 대해서 압살롬과 동침한 그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만 우리가 보고 넘어갈 문제냐? 그렇다면 말하는데 다윗이 오히려 더 좀 흐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왜 들먹이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그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후궁들이 압살롬과 동침을 하게 된 것은 이미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걸 이미 예언을 한 겁니다.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예고를 해놨던 겁니다. 결국에 압살롬과 동침한 후궁들의 그 일은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따라서 이 후궁들은 다윗에게 어떤 주냐면은 다윗의 그 죄를 계속 추궁하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그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궁들을 생과부로 지내게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은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상기하면서 자기 수치를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했다 해가지고 죄의 흔적들이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그 죄에 대해 잊고 지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 다윗의 죄가 삶 속에 계속 남아가지고 다윗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 회개를 했다면은 회개한 후에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죄의 흔적들은 우리의 삶에 남아가지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어떤 영향이냐면은 너는 이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찔러대는 겁니다. 그게 죄의 흔적들이고 영향들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부끄러운 그런 자리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죄의 그 흔적들이 남아가지고 우리를 찔러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끄집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만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그 흔적들이 남아서 우리를 여전히 부끄러운 자리로 몰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하기만 하면은 도저히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그것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왕의 자격이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이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계실 때에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자격이 없는데 쫓겨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계신다.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 같더니 부족한 자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궁유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다윗은 자기 죄 속에서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하심을 이스라엘 내에 선포하고자 했다는 것. 이게 왕의 위치였고 이것이 곧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정책은 무슨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휼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내에 전하는 것. 그게 왕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를 보여주는 그러한 정책을 다윗이 계속해서 펼쳤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정책으로 이스라엘 다스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다 해오던 걸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다윗은 그 다말을 범했던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암논의 그 행위는 범죄였습니다. 이복누이를 범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악한 범죄였는데 다윗은 그런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 죽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분노하지를 아니했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나중에 그 자기 일로 인해서 두려워가지고 다윗을 떠나버리는 것, 그걸 두고 슬퍼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그런 다윗 정책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 죄지었습니다. 근데 왜 그냥 두십니까? 압살롬 범죄했습니다. 근데 왜 그냥 두십니까? 어떤 반발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발이 요압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정책은 사랑이고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저주한 자에 대해서도 또 자기에게 해를 끼친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모두 그 죄에 대해 벌을 내리지 않냐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왔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했던 압살롬에 대해서도 장군들에게 나를 봐서 그를 살려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 그게 바로 말한 대로 요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 보기에는 다윗의 정책은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여긴 것이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받아들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다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넬이었죠. 아브넬은 다윗과 적대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실권자였는데 요압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압에게는 동생을 죽인 원수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넬을 다윗이 받아들이고 평안히 돌려보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못마땅하죠. 내 원수인데 자기를 봤으라도 그 아브넬을 처형하는 것, 그게 직성이 풀리겠는데 이 다윗이 어찌된지 그를 받아주고 평안히 돌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불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르 아들 아브넬이 오는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불만을 내보이면서 아브넬을 거짓으로 참소까지 하고 있는 얘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아브넬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 징계를 자기가 해버린 것이란 말이죠. 압살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사랑이었죠. 그런데 아브넬은 이러한 마음을 내변하고 요압이 이런 마음을 내변하고 역시 압살롬을 자기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게 요압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에 역시 아마사를 살해하게 됩니다. 아마사를 통해서도 다윗 정책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사는 반역을 했던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다윗에게는 반역자죠. 등을 돌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반역자라면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반역자를 오히려 자기의 군장으로 삼더란 말입니다. 그런 다윗 정책을 누가 이해를 하겠냐 그 말이죠. 다윗의 그런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무엇이고 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생각한다면 다윗의 그러한 정책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냥 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무능한 왕, 그렇게 비춰지기 십상이라 그 말입니다. 또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죠. 사실 아마사는 반역자고 요압은 어쨌든 지금까지 다윗 옆에 다윗을 도왔던 그런 충성을 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제쳐버리고 오히려 반역진 아마사를 분정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요압 편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보면 다윗이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라 이래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 반역을 한 세바를 치기 위해서 아마사를 보내가지고 유다 사람을 모으도록 그렇게 시킨 것이겠죠. 근데 아마사 귀한 일에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아마사 대신 아비새에게 이제 군사를 데리고 세바를 쫓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 아비새가 군사를 데리고 기드온 큰 바위 곁에 갔을 때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갔던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이 그때 형은 평안하뇨 거짓말 인사한 척 하면서 칼로 이 아마사를 찔러 죽여버린다는 것.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체는 들판에 버려둔 채 그 위에다가 옷을 덮어버리고 요압은 군사 이끌고 세바를 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압이 왜 또 아마사를 죽이냐.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요압이 올 때는 아무리 봐도 다윗 정책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반역자인데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오히려 자기를 쳐버리고 이 아마사를 분장 삼는다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일이 알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요압이 스스로 아마사를 처단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요압을 두고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윗이 펼친 정책이 뭐라겠습니까?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라겠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거기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처럼 사랑과 은혜, 공의로 나를 다스렸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범죄한 자로 죽어 마땅한 다윗이 어떻게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고 은혜 덕분이고 공의 덕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부끄러움과 또 자기 왕의 자리에 자기가 그 다윗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긍휼이라는 것, 그게 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걸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윗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책이 바로 법이 아니고 사랑이다. 그걸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펼쳐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법으로 대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요압이 그걸 몰랐단 얘기죠.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공의를 몰랐기 때문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법이란 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죄 지었으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라 그 말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게 요압의 정책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교회에 안 나온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반하고 항상 법적인 자리에서 법적으로 처리를 내세우는 그러한 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긍휼이 행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죄와 허물에 대해 항상 법적으로 대한다. 그 얘기입니다. 너 죄 지었지. 너 이거 잘못했지. 항상 그 죄를 묻고 실수를 묻고 허물을 파헤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죠. 바로 이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결과입니다. 성경이 항상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긍휼로 나를 살린다는 것,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살리고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긍휼을 보게 하셔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겠습니까? 긍휼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을 입은 신자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게 사명에 대한 저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답이죠. 다시 말할까요? 신자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냐? 허물 많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긍휼을 증거 선포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되는 것이냐? 모든 것에서 긍휼을 보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랑의 정책을 펴라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법으로 대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긍휼을 펼치는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했다면, 자기 입장 생각했다면 압살롬이나 아브네, 그리고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 아마사, 이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기 입장이라면은 요압처럼 분노하면서 맛 좀 봐라, 그들을 몽땅 다 법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입장,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싹둑 다 잘라내버리고 내 입장에서, 내 마음에서 뭐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높이는 척 하면서 그 긍휼을 우습게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게 우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까지 고통으로 몰아내고 죽게 엄청난 희생이었는데, 정작 긍휼의 혜택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고통과 희생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 그게 우리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해도 사는 것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죽는 것도 똑같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긍휼을 별 느낌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돈을 남겨주고 출세를 알게 해주고 여러분을 살기 좋게 해주는 그런 긍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긍휼이 여러분께 안겨주는 것은 영생입니다. 긍휼이 이기는 게 뭐라겠습니까? 심판이라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이 이기겠습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 말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 이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혜택 아래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은혜를 말하고 긍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지 내 삶의 실체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말하며 실제 살아갈 때는 내 허물과 죄에서 심판을 보지 아니하면서 요압처럼 모든 걸 법으로 대하는 그런 우리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내 허물과 내 죄에서 심판을 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품위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위는 나에게 별것 아닌 것으로 남게 되어질 때 결국 나에게서 나와지는 것은 요압과 같은 율법적인 모습, 그것밖에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압이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납한다는 것,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직성이 풀리겠어요? 내 생각대로 죄와 허물에 대해서,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항상 대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압이 압살롬 바라볼 때, 아마사를 바라볼 때 항상 눈에 들어온 건 너는 반역자다, 이런 시각만 있었습니다. 아브네를 바라볼 때 넌 내 원수다, 이런 시각만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누군가를 대할 때 내 입장에서 너는 나에게 원수야, 너는 나의 말이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야, 내 대적이야, 내가 싫어한 사람이야, 이런 시각으로만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을 두지를 않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요압이 자기 입장이 아니라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스렸느냐, 이걸 바라보면서 다윗의 정책에, 그 다윗의 뜻에 순종했다면 분명히 살인을 하지를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압 역시도 내 원수라 할지라도 반역자라 할지라도 다윗의 뜻에 동참해서 그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였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왕상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르 아들 아브넬과 예데르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로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게 다윗이 선언한 요압의 결국입니다. 사람 죽였다, 지옥 가라, 그게 아닙니다. 아브니를 죽이는 거, 아마사를 죽이는 거, 그러한 일들이 그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로 흘리는 딱 그 모습이었다. 사랑의 법칙 속에 사랑을 잘라버리고 법으로 대하는, 피 흘리는 바로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요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궁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움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모인 곳에서는 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인, 구원의 그 진리인 궁일이 흐르고 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신자의 모임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우리가 그러한가, 이걸 물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그 사랑이 흐르고 있는 그 관계이냐, 아니면은 요압이 흐르고 있는 법적 관계에서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봐주고 넘어가는 것인가, 이게 요압의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러한 풍일로 다스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봐줄만한 사람들이고 그냥 넘어가줄만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궁지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놓치고 살아가시냐 그 말입니다. 왜 그 궁지를 마음에 두지를 무라신한 얘기입니다. 이 궁율이 우리 마음에 펄펄 자라 넘친다면은 그 궁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신자란 말이에요. 이러한 신자가 모인 게 교회라면은 교회에 흘러 넘쳐야 될 것은 피어나야 될 건 당연히 궁율이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는 그런 율법적인 관계는 분명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압은 사사건건 다윗의 정책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불만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생각할 때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주는 것인데 율법은 받아주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했잖아. 귀엽고 따져가지고 잘못했다. 그 말을 드러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게 요압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법칙인 궁율과 사랑을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결과는 전쟁의 피를 내가 흘리는 것이고 결국 궁율 없는 심판이 내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점을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명심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였을 때에 궁율이 나오는가 아니면 율법이 나오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궁율이 아닌 율법이 나온다면 그것은 내가 궁율의 사실임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난 하나님의 충성을 신자입니다. 우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인정치를 않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충성한 신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다윗편에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자기를 볼 때는 분명히 자기는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다녔거든요. 다윗을 도왔거든요. 근데 다윗이 볼 때에는 요압은 자기의 뜻에 순종치를 아니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신하가 아니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부른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자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른다 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한다 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충성을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 궁유를 나타내고 증거하라는 것이다. 이 답을 제가 몇 번이고 반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순종이구나. 이걸 알 것이고 그게 나의 삶이구나. 그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답을 알았다 해서 다가 아니죠. 답을 알되 답을 가진 자로 살아가지를 아니한다면 답을 알고 있는 것도 몽땅다 무용지물입니다. 답을 알았으면 그 답을 버리지 마시고 요압처럼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궁율이 보여지고 궁율이 증거되는 삶,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 궁율과 자비의 원칙, 그 원칙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신자를 만나는 그 원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궁율과 자비로 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으며 심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국민의 다스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국민을 다스린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국민과 자비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피 흘림에 담겨있는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내 가슴 속 깊이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감사함과 감격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원칙을 우리 역시 나타내고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신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